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난주보다 이 앞좌석이나 좀 빈는데 우리 청년들 BTS 갔나요? 광화문 갔나?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그래요. 자, 예, 우리가 지금 예, 상고하는 여기 5장 19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듣는 너무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 가운데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이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서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데서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고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말합니다.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앞에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놀랄 일이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자신의 음성이 죽은 자를 불러낼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에 이들은 아마 놀라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을 듣고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28절 29절 이런 내용을 듣고 놀랄 것 또한 포함해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에 말한 대로 곧 장차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 너무 놀랄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 28절과 29절이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거 앞에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만은 28절과 29절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들리시죠, 여러분?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읽은 말로서 들립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분만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큰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본문 이전까지 앞에서 말한 것에 연결해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앞에 말한 것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이 놀랄,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놀랄 최종적인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는 25절처럼 이어서 곧 이때다 라는 이게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때가 올 텐데 그 올 때가 이제 미래죠. 종말론적인 어떤 미래에 있을 부활이 있을 것을 지금 이 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시는데 장차 마지막 때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 이렇게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이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지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문자를 가지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것의 실체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겠죠. 딱 한 번 있는 일일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다. 그 순간은 정말 전무후무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예, 정말 광대한 말이죠. 그런 순간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덤에서 불러낸 자들을 이제 불러내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불러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죽은 자들까지 불러내는 이 아들의 음성, 잠자는 자가 이분의 목소리, 음성이죠.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자는 자가 일반 세계에서 잠잘 때 목소리 누가 일어나 해서 말 듣고 깨어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이 이분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모두가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을 하죠. 악한 자들만 이때 불러서 나오게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믿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25절에서 말을 했다.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데 이때가 듣는 자가 살아나는다. 그 앞에 24절에서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부르는 대상이 아니다. 24절에 25절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미 여기에 왜 이 자리에 부르느냐. 이미 그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만 부활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먼저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들의 주장에는 먼저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음에서 불러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나누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24, 25절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앞에 내용을 말하면서 이미 그런 이미 넌지시 그런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그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다든 모두가 함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심판받는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자신에게 있는 이 땅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생명이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도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은 앞에 아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믿는 자들은 오지 않는다는 말,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 예수님께서 뒤에 6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잠깐만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4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54절에서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함께 그때에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먼저 제가 주목할 것은 장차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두 부활 중 하나의 부활로 나와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것은 이미 이런 사실, 이런 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종말에 있을 것을 이 앞서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12장 소위 끝날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인데요. 12장 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 먼저 1절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마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야 되겠는데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냥 영생만 되고 그냥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일이 장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이 바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로 나오는 것이 뭐 영생을 얻은 산자 믿은 자도 뿐만 아니라 다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덤에 있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모두가 살아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잖아요. 그 몸에서 분리되는데 여기 죽은 자들을 무덤에 있는 자들로 말한 것이 뭐 좀 뭐 무슨 말이냐? 그럼 누구나 다 부름 받기 전까지 다 무덤에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육체와 영혼은 바로 분리됩니다.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죠. 그래서 이때 있을 것은 바로 육체 또한 함께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장면에 부활을 할 때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 몸이 부활을 함께 한 상태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막 다양하게 죽는데 어떻게 이게 영혼과 마지막 심판 앞에 누구를 존재했던 사람 다 불러내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이게 서게 되느냐 막 사실 뭐 여기 대해서는 상상할 게 좀 뭐 너무 과하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리반하면 그래도 다 배우게 되는데 너무 과할 건 아니지만 브리프하게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임종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 매장하는 것, 뭐 화장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로 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땅이 없고 막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다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런데 영국 같은데 보면은 지금도 가보면은 이 요즘은 이제 거기다 매장하는 사람들 좀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건물이 교회가 낡았지 오래됐죠. 낡은 건물에 그 예배당 주변이 다 묘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들이 거기다 이 교회 안에 다 묘지 다 비석들이 있고 다 거기 다 넣어놨냐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할 때 여기 교회 근처에서 다 살아날 것을 믿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실 분해가 되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주님은 다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부활을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제 교회 마당에 다 묻혔죠. 옛날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감당이나 못한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그것이 다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같은 거 보면은 이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녹스의 그 묻혔던 곳이 지금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차들이 그 위에 탁 올라 있습니다. 주차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주님께 여기 부르시잖아요. 음성 부를 때 이 부르시면은 어마한 우리가 상상 못할 이 권세와 이 권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콜합니다. 거기에 거부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존재했던 모든 죄는 다 나오는 거예요. 몸을 부활해서. 뭐 이제 더 상상하는 많은 내용을 하겠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이게 두 부활로 다 나뉘니까 이 각각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결국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일부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 자들 모두가 예외 없습니다. 이 땅에 나서 죽은 자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어도 그때는 무시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 안 움직일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 부활로 나옵니다.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의 부름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의 부름에 먼 나라 하면서 무시합니다. 내가 왜 그걸 믿어? 내 왜 예수의 부름 받는 거야? 다 무시합니다. 그때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다 모든 죽은 자들에는 다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 곧 부활한 자들은 29절 말씀대로 두 부류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다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계속 상상을 하세요. 예외 없이 다 나오는데 이분에 의해서 이분의 그 부르심에 두 부류로 나뉘어서 그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서 얼마나 장엄한 순간일까요, 여러분? 예? 존재했던 모든 자가 다 나오는 순간이면서도 그들이 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확 나뉘어서 딱 나타나게 서게 되는 이 장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뭐 전쟁 영화 보아도 막 싸울 때 막 평지에서 막 백만 대군이 모였다 하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알아봐야 백만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필드가 이렇게 평지에 모든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존재한 모든 자가 다 와서 이렇게 되는 이 장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의 부르심에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서 이렇게 두 부류가 나뉘는 것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29절에서 말한 것은 29절이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나뉜 것을 무엇에 따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24절에서 말한 것에 따른 것이죠. 사실은요. 24절에서 말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아들의 말을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의 여부를 따라서 이게 나뉜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29절에서 앞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24절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부활로 나뉜 두 부류의 기준을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말하여서 그 두 부류로 이렇게 그것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말이 뭐 행위로 구원받, 선한 일을 행해야 이 생명부활로 가는구나 라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앞에 24절에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었고 있잖아요. 그 얻은 생명이죠. 예수를 믿어 얻은 그 생명을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편은 이 생명이 없어서 자기의 있는 죄성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24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이제 결정적으로 심판에서는 밝혀지는 겁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드러나는 증거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절로 연결해서 볼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증거인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미테이션이 안 되잖아요. 막 여러분들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하야 어디가 어쩌 어? 요즘 이제 뭐 이제 난리잖아요. 이 로봇 만들어 가지고 얘하고 이제 소통하고 막 그것이 행복을 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소통이 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터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입력한 걸 나하고 지금 얘기하도록 한 건데. 이 생명은 이미테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생명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게 죽음에서 산 자는 생명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지고 그것으로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그 존재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규정 자체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선에다 어쩌든 그 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무관하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인 것은 다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말한 것처럼 죽은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다른 뭐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왜곡된 동기, 내 원함과 내 정욕,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다 계산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 것에서 행위는 악한 일로밖에 규정이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든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예수를 믿어서 갖게 된 생명 유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악한 일과 선한 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어 생명을 가진 것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삶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앞에 그 저기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해줬어요. 이 땅에서부터 갖는 그 모습을 먼저 말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3장을 잠깐 보십시오.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3장 21절이에요. 3장 21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앞에서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사람을 좀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른 자인데 선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따른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갖게 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아예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그 3장 19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나면서부터 가진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갖는 행위인 거죠.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서 본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원함을 따라서 그게 전부예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존재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가 장차 이게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가진 자기 존재의 특징,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과 함께 그 생명의 나타남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이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영생 얻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29절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행한 것으로 구분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나타남인 거죠. 앞에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생명 가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딱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나뉘는 최종적인 자리,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활하여 설 때 이 땅에서부터 가진 그 생명의 나타남, 그 증거, 그 열매가 중요하게 확인되고 밝혀진다는 사실을 더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아니면 선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생명이 불어나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그 이 뒤에 이 성경의 표현으로 찾으면 뒤에 6장을 보십시오. 6장. 뒤에 6장. 29장.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선. 선한 일에 가장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상상이냐 그런 걸 많이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따르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봤잖아요. 잠깐 보세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장 우리가 23절에서 23절부터 25절 있잖아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는 부정하고 사실은요. 이미 얘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이게 피상적이었던 거죠. 많은 해석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피상적이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말했을 때 그 믿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의 여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2장 23절 2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말로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은 그 생명을 행위로 가진 것이죠. 예수 믿는 행동, 그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생명의 나타남, 증거를 가진 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자기의 믿음 여부를 결국 생명 여부를 드러내는 그 행실이 다 이제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부터 갖는 것이고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여기 땅에서 믿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믿는 자로서의 생명을 나타내는 어떤 삶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가톨릭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세에서 그냥 사람들 죽는 사람들을 생각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가톨릭 중세 교회가.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뉘는 게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같은 이제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부름을 통해서 두 부활로 다 행실을 각각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탁 나뉘게 되는 이게 지금 자신의 부름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부름 속에서 그게 딱 있는 것이 다 가지고 각자의 그런 사람인 것을 행실로까지 다 가지고 착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생편을 심판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심판에 아니 어떻게 전원을 그 죽은 사람 모두를 다 이렇게 딱 나뉘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신 진짜 정확한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왜 저 사람 저기 있고? 왜 이 사람이 생명이 뭐하러 이 사람이 심어요? 이런 게 진짜 무슨 기준이야? 이거 맞는 거 맞아? 옳은 거? 바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바로 덧붙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응?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뭐 아 왜 이렇게 됐어? 뭐 이게 이제 국내라 전달이 할 그, 거기 심판대 앞에서 왜 내가 여기 있냐 어쩌냐는 뭐 내가 교회 좀 다녔는데 뭐 주여주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 이 말도 있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교회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탁 두 그룹으로 두 부활로 딱 나타나는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심판은 의롭다. 정확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장차 죽은 자들 다 불러 생명벌과 심판을 불러 나누는 그의 심판은 과연 옳을까? 의로울까? 의문을 어떤 사람은 가질지 모르겠어요. 아니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로울까? 정확하게 주님이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곧 자신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정확한 연결점을 가지고 지금 심판한 겁니다. 이 30절 말씀은 앞에 19절과 20절에서 말한 것을 아들이 마지막 날 심판에서도 그대로 행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심판에서도 보이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듣는 대로 그죠?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은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하는 것은 조금도 착오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의롭습니다. 그 심판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되어서 행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심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사역에서 뜻이 일치되어서 행하시고 하나이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명확히 또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듣는 대로 행하시는 이 아들 마지막 심판에서까지 이 말씀하자는 앞에 19절 20절도 그렇게 했는데 보이신 것을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승기하셔서 심판한 거잖아요. 이 심판은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 것은 승기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도 19절 20절을 하지만은 이것이 그분의 사역 속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대로 행하셔. 여러분 이러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않으시려는 우리 주님. 아무것도 스스로 결국 자신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행하시려는 우리 주님을 보시라는 거죠. 이같이 이렇게 일치되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심판은 결국 아버지의 심판인 겁니다. 아버지의 심판인 거죠. 원하심에서 그렇고 뜻에서도 하나이심을 최후 심판에서까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최후 심판 모든 사람이 두 부활 중 하나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심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빠져가지고 BTS 뭐 이런 거 재밌다. 또 오늘 뭐 돈 번이라 재밌다. 뭐 있다. 오늘 뭐가 재밌다. 이런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사는데 힘들다. 뭐가 어쩌다. 내 앞에 어쩌다. 내 현실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큰 사실을 가볍게 여겨요. 최소한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그 심판을 통해 두 부활로 말미암아 탁 나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처럼 양과 염소 나누듯이 대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은 계시록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이때가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부활로 온 사람들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실을 수긍해야 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면서 거기에 수긍하여서 아니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삶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결정이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여기서 아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듣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믿고 그 생명이 나타났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났느냐. 선한 행실로 말이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삶에 여러분, 뭐, 할 때, 막, 항상 긴장하면서 하잖아요. 어떤 거, 막, 이루어야지, 뭐, 할 때, 공부할 때, 뭐, 하든, 뭔가, 목표를, 뭐, 하든, 뭐, 긴장하면서 하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긴장해서 막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을 이렇게 비중 있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비중 있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삶에서.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죽어난 이유인데, 그 어떻게 알아요? 안 죽어봤는데, 어쩌면.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뭐 어찌고 저쩌고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아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안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믿을 것 같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이미 선지자가 있어요.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발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갔다가 살아나와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강조한 비중과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킨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 따른 게 선한 결론을 못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불러낸다는 겁니다.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무덤에서 불러넣어 두 부활 중에 하나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합니다만은 요즘 목사들 가운데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까지 그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무척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지옥이나 심판받는 것도 죽으면 그저 영혼이 멸절되게 만든다. 그런 고통을 막 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일 수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걸 막 나름 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벌, 영벌할 때 영원한이라는 이 헬라 말을 다른 식으로 막 성경을 레퍼런스를 막 이 같은 용어를 연결해가지고 부정을 하는 그런 설명까지 합니다. 네, 주님은 그걸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 어딨냐, 뭐, 죽음이. 그렇지. 죽음이 끝일 수 없어요. 믿는 자들만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변호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인만 장차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악인도 살아나서 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악인도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가 이렇게 부활하여서 주님의 주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감상적인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든 심판으로든 둘 중에 하나의 인간은 다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만 하면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를 따라 삶으로써 선을 행하는 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자기는 꽝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 당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면 자기 기만이잖아요. 내가 주여하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자기 기만. 나는 그 구절 가지고도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도 그 본문은 마지막에 있을 것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갖다 그건 부정하고 뒤에 마태복음보다 다른 구절을 딱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말했다고 막, 그렇게 모든 본문을 예수를 말하러 갔다고 하죠. 그렇게 짜맞춰서 설교하라고. 그저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예수를 얘기해서 빨리 이 사람들에게 안돈시키고 좋게만 말하려고 너무 설교자들이 애를 쓰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해석을 듣고 와 탁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만 들었는데 탁월하다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죠. 난 그 성도들도 진짜 바보 만드는 거라고 봐요.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 듣고. 그 구절은 그렇지 않죠. 자기 기만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 기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차 생명이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반응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선을 행하는 믿음인지를 그래서 체크해 봐야 돼. 지금. 나중에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의 내 삶이 그 삶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믿음인지 한번 보셔야 돼.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르는 믿음인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갖게 된 생명이 뭡니까? 그 이전에는 내 본성대로잖아. 원함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본성이에요. 그게 원하는 것이에요. 기준자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죽은 거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생명이잖아요. 믿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뭡니까?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생명의 나타남이잖아요. 이런 나타남이 있느냐는 거예요. 라엘은 우리는 바로 지금 선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 선은 심판이 있기 전에 그렇게 행해져야 한다. 지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기 전에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있을 심판이 어떨 것인지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사실상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추 알 수 있어요. 특히 당사자는 지금 말이죠.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겁니다.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없다면 그는 장차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이 두 부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얻게 된 생명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야.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 우리 중에 그것이 없다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듣는 음성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 우리 지금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 예, 계속 핑계대는 거죠. 네, 뭐 과거에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막 핑계되는 거야. 나 공부하느라고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계속 핑계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을 했음에도 이게 이제는 자기가 좀 생각을 넓혀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예배를 아직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자는 거야. 그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20살, 21살 친구들에게 내일은 주일은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확인했어요. 예배 잘 드렸는가 보니까. 하나도 말씀 못 드렸대. 잤다는 거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불러 세우는 이분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겠냐? 지금 들었단 말이야. 뒤에가 늦어. 이거 또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께 대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부들이 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친구들만 그러냐? 막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우리 장년들 중에도 예배당에 와도 딴 생각하고 와야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해요. 사업 생각, 누구 생각, 뭔 생각 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아직 내일도 있어요. 앞으로 내가 젊기 때문에 좀 더 살고 더 들을 수 있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 내일을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목사로서 어차피 그 사람들을 다 접해하고 해야 되고 가져야 되니까 안단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단 말이죠. 내일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기회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린애들만이 아니고 나이 들면서 예배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이죠.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신자의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지만 치명적이에요. 못 듣는 상태.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연유로든 내가 왜 말씀을 못해 주의 음성을 왜 못 듣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못 듣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연유입니까? 내가 요즘 침체에 빠졌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내가 어쩌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이유로 들이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들의 음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의 만물이 창조된 이래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다 섭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때만 무시무시하고 지금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무시하면 안 되죠. 아들의 음성은 들어야죠. 특히나 그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시는 그의 음성은 놀랍게도 사실상 우리를 불러들 살리고자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부른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다. 심판의 음성이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께서 19절부터 30절까지 말한 이 내용을 전체를 쭉 우리가 상고했는데 19절부터 30절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함께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동등하신 걸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것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사역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할 자기를 보이신 걸 하면서 아버지를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한 대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분이 계시하는 이분이 행하신 것 속에 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봐야죠.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행적을 봐야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분을 봐야죠.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이분이 계시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다릅니다.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보여야 되네.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원함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특히 사랑하여서 행하시고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이 주님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과 함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무한한 실체가 자꾸 보여집니다. 더 풍성히 보여져. 우리가 지난주도 속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속죄의 원천의 사랑으로 말했듯이 함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 속죄하시는 이것도 너무너무 크고 부유한 사실인데 그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세우신 이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이분의 이런 것,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유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함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예에서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항상 하나님을 함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유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모릅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뭐 주일날도 설교할 때 비슷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아들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주어가 이게 큰 덩어리가 확 보이는 거예요. 큰 실체가. 응?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19절부터 30절에 너무 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지시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이 이렇게 부유하죠. 너무 큰 사랑, 큰 은혜,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덧입을 겁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일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히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계셨던 함께 하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부터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함께 계신 그분만 할 수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도 있어요.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생명이 나타남을 가지고 이분 앞에 서야 된다.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하나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줄 알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을 생명의 나타남으로 분명히 열매로 증거로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